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보면은 신령한 자라는 말이 나오고요. 육신에 속한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신령한 자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그러나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하는 말은 미숙한 상태에 있는 소위 어린아이들과 같이 비유로 하면서 성도들의 영적 상태가 아직까지 성숙하지 못했다. 육적인 편견과 기준으로 생각을 하고 행동하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육신에 속한 자라고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2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여기에 보면은 음식에 대해서 나오죠. 밥과 젖이 나옵니다. 이 밥에 해당되는 단어는 헬라말로 말하면은 브로마라고 하는데요. 그 원래 뜻은 미트, 고기를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른들이 먹는 단단한 음식을 가리켜서 여기에 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단단한 음식에 해당되는 그런 형태로 복음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어린 신자로 여겨서 그들이 수용할 수 있는 형태로 이제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또 3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 3절 말씀은요 그 교인들을 책망하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얼마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비난이 되지 않지만은 그러나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아직도 육신에 속한 생활을 하십니까? 이렇게 말하게 되면은 그거는 책망이 되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아직도 그 시기와 분쟁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바울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시기가 있었다. 이 시기라고 하는 것은 헬라 말로 젤로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뭐 열심 혹은 뜨거움 그런 뜻도 있지만은 잘못된 경쟁 관계에 있어서 질투하고 좋지 않은 그런 감정을 가리켜서 젤로스라는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이런 시기심이 있게 되면은 그것이 마음에서 그대로 있다 그냥 없어지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것이 밖으로 분출되는 순간에 분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와 분쟁이 있다. 이 분쟁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로서는 이제 에리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분열을 조장하는 다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심이 밖으로 나와서 질투심이 밖으로 튀어나와서 이제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분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그래서 이런 시기와 분쟁 때문에 누구파 이런 파당이 생겨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볼 것 같으면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바울은 대단한 선교사로서 사도였습니다. 이 아볼로는 특히 성경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는 훌륭한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나는 바울을 좋아해, 나는 아볼로를 좋아해 이런 시기와 분쟁 때문에 바울파나 혹은 아볼로파로 나누어지게 생겼습니다. 물론 본문에서는 두 사람만 얘기했지만은요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보면은 내 파를 말씀하고 있죠.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그 교회 안에서 파당이 둘도 아니고 넷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교회 안에서 파당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이 제대로 성숙하지 못해서 그렇게 생기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면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이 바울 자신이나 혹은 아볼로나 물론 뭐 게바나 베드로도 물론 포함이 되겠습니다만은 다 복음 사역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도구다라고 바울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이렇게 심고 물을 주는 것은 뭐 그것이 그렇게 대단한 것은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그 신앙을 이제 자라게 하시는 분, 성숙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대단하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보다도 어떤 아볼로나 게바보다도 자라게 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보면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아주 강조해서 못을 박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일 뿐이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불러주셔서 그냥 도구로 사용된 것뿐이고 정말 믿음이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된다.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8절 말씀에 심는 이와 물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도로 또 아볼로를 성경교사로 또 베드로를 주님의 제자로 아무튼 불러주셔서 사명을 주셨어요. 그 일을 잘 감당하게 되면은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문장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 이름이 세 번 나옵니다. 강조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강조되고 있어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름받아서 그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일꾼이다. 그 말입니다. 밭과 집은 교회를 가리키는데요. 그 밭과 집이 누구의 집입니까?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것이 무슨 뭐 베드로의 집도 아니고 바울의 집도 아니고 아볼로의 집도 아니고 하나님의 밭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일꾼들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들이고 정말로 이 교회는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분열이 되면 되느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주인이라면 또 몰라요. 베드로가 주인이라면 또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 무슨 뭐 바울파니 베드로파니 무슨 아볼로파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애석하게도 이 고린도 교회는 분열이 되어졌습니다. 바울을 추종하는 사람들,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 게바 베드로를 따르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분리가 되었을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앙이 성장하지 못해서 제대로 자라지를 못해서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믿음보다는 하나님 말씀보다는 하나님보다는 자기의 생각, 자기의 어떤 느낌,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뭐 내 생각이나 내 주관이나 이것이 가미가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흐려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는 상식적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 아 내가 믿습니다 하면서도 그것이 뭐 상식적이 아니면은 그거는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어느 집에 불이 나가지고 소방차가 막 달려오면서 막 소리를 내고 불을 끄는 달리는데 다리 밑에 불구기 하던 거지 아들이 아빠를 보면서 아빠 우리는 불날 걱정이 없어서 참 감사하네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말 듣고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가 이게 다 애비덕인 줄 알아라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 상식에 맞는 이야기입니까? 그건 상식에 맞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불날 걱정이 없는 것은 뭐 한편으로는 아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러나 그건 상식이 맞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이와 같이 비상식적인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교회와 성도들을 다치게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어도 바르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식에 통하는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바르게 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성숙한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건전하다, 상식적인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싶어져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어야 되고, 말씀이 달아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싶고, 듣고 싶고,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과는 너무 멀어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모른다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말씀을 들어도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아니야, 내 생각은 이렇게 돼, 내 느낌은 이런 거야, 내 감정은 이런 거야,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느낌과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게 되면은 그건 상식에서 벗어난 이야기, 그건 바른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더 추구하고 자신의 느낌과 생각과 감정과 경험만을 더 고집하게 되면은 그 신앙은 성숙하지 못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애완견 죽으면 천국 간대. 그래서 강아지가 죽으면은 목사님 오셔서 우리 강아지 천국 가니까 장례 예배 들어 주십시오. 그런 사람이 간혹 있어요. 여러분, 애완견을 사랑하는 그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도 옛날에 강아지 한번 키워봤어요.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러운지. 그러나 그 강아지의 애완견의 구원까지 주장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강아지들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돌아가셨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원받은 인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지 애완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미국과 유럽에서는 매년 10월 4일 날 되면은요, 그 동물들, 애완견들에게 축복을 내리는 동물 축복식을 거행한다고 합니다. 신자들이 반려동물을, 애완동물을 성당에 데리고 오면은 신부님이 그 동물들에게 성수를 뿌리고 손을 얹어서 축복 기도를 해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동물들도 죽어서 천국을 간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수년 전에 캐도릭의 어느 교황이 그렇게 말했어요. 반려동물의 죽음으로 슬퍼하는 그 한 소년을 만나서 그 소년을 위로한답시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은 모든 피조물들에게 다 열려 있으니까 언젠가 천국에 가게 되면 네가 걔를 만날 거야. 그렇게 위로의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이? 모든 피조물들에게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문을 열어두셨다. 그러면 여러분, 사탄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거든요. 천사가 타락한 거 아닙니까? 피조물입니다. 그러면 사탄도 천국에서 영생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그런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되니까 후임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아니다, 동물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다, 천국 가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황끼리도 이것이 서로 견해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개신교의 주장은 무엇입니까? 인간과 동물의 차이는 영생의 유무에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특히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하나님의 형상을 집어넣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칼빈주의를 대표하는 존 파이퍼 목사님도 그럽니다. 동물 세계에는 사후세계가 없습니다.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동물들은 사람들처럼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갖는 영생을 소망하는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지 않기 때문에 동물들은 천국에 간다고 보기가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구원, 이 복음, 예수 십자가, 이 구원의 도리를 애완견에게 적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을 주는 건 문제가 없어요. 애완견을 사랑하고 애완견을 참 이렇게 자식처럼 하는, 뭐 그건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런데요, 거기에다가 자기식대로 자기가 원하니까 우리 애완견은 죽어서 천국 갈 거야, 그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뉴스에 보니까 한국에 강아지 유치원이 많대요. 근데 그 유치원에서 반장 선거를 하는데 반장 선거에 치맛바람이 분다는 거예요. 참 한국 사람들은 대단해요. 경기도에 어느 애견 유치원이 있는데요. 거기에 유치원에 강아지가 30마리가 있는데 반장을 뽑는데 네 마리가 이제 후보로 나왔대요. 그런데 어떻게 뽑았느냐 했더니 네 마리의 그 밥그릇을 이렇게 놓고 강아지들이 앉아있고 그 엄마들이 강아지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뭘까를 생각해서 잔뜩 이렇게 가져왔어요. 그리고 이제 원생들 다 풀어놔서 가장 많이 먹은 강아지가 반장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자기 강아지가 반장 되기 위해서 사전 조사를 하는 거예요. 강아지들이 뭐를 좋아할까. 그래가지고 그냥 돈을 들여서 사온 거예요. 그것도 말이죠. 자기 강아지가 반장이 됐다고 너무 기뻐가지고 그 다음날 강아지들 그 개껌을 다 돌렸답니다. 거기다가 감사하는 의미에서. 그러니까 너도 나도 강아지 유치원에서 반장을 뽑는데요. 그 반장을 뽑는 방식도 아주 천차만별이라고 합니다. 강아지들을 쭉 세워놓고 달려해가지고 제일 1등한 강아지를 반장을 뽑든지 아니면 음식을 내놓고 기다려 해가지고 제일 오랫동안 안 먹고 기다리는 강아지를 뽑는다든지 출석률이 좋은 강아지 혹은 다른 강아지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또 하나 기가 막힌 것은요. 이 종이에다가 뭐 글을 이제 써놔놓고 이제 반장이라고 쓴 종이가 하나 있어요. 그걸 풀어놓고 강아지들 가가지고 그 종이를 문 강아지가 반장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건 뭐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믿어야 1등 교인인데 자기 뜻과 자기 감정대로 믿게 되면 꼴등 교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아지를 내가 너무 사랑하니까 이 강아지도 목사님 축복해 주셔서 천국 가게 해 주십시오.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강아지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자기의 감정,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 그걸 가지고 교회 안에 데리고 와서 이렇게 교리를 혼잡하게 만드는 것.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되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성장하기 위해서 늘 강조하는 것이 교회 안에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런 교회는 성장하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은 제쳐놓고 그냥 내 감정대로 뭘 하려고 하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한국의 어느 교회에서 여름에 너무 더우니까 교인들이 우리 교회 좀 에어컨 좀 답시다 제안을 했어요. 근데 에어컨이 없어가지고 선풍기 이렇게 몇 개 돌아가니까 덥거든요. 그랬더니 한 장로님이 나서서 교인들에게 막 책망하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도 참으셨는데 한 시간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 그 더위를 참지 못하십니까? 그러면서 야단을 쳤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말씀을 하면은 참 헷갈립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참 믿음이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상식에 맞지 않는 말이기도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통을 당하신 것하고 그 예배 시간에 선풍기가 좀 약하니까 에어컨 달자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그런 식으로 맞받아치면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자 교회에 이런 말이 돌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머리둘 곳이 없이 사시다가 마지막에는 십자가의 고통까지 당하시는데 왜 장로님은 운명도 아닌 좋은 아파트에서 사실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는데 왜 장로님은 집과 자동차에 에어컨을 달고 다니실까? 자동차 에어컨 있으면 다 떼버려야죠 그러면. 그래가지고 너무 어느 집사님이 그 장로님이 하도 반대를 하니까 그러면 교회 돈 쓰지 말고 제가 도네이션 해가지고 에어컨을 놓겠습니다 했더니 집사가 금방적이 나선다고 그러면서 또 장로님이 반대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상식에 맞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내 감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자신의 감정대로 내 주장대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내 주장이나 내 감정이 앞서면 그건 잘못됐다는 거죠.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바른 신앙생활은 바른 회개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깨달은 만큼 죄를 인정하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급한 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 다른 것은 좀 미뤄놔도 회개하는 것만큼은 빨리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회개하지도 못했는데 심판이 먼저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회개하고 빨리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뭐 옛날 이야기지만은 박정희 대통령에게 목사님들이 초창 기도하면서 할 때마다 어릴 때 주일학교 다녔다는 말을 들었는데 대통령님 좀 교회 좀 나가십시오. 그렇게 수차례 전도를 했대요. 그때마다 대답은 예, 내가 대통령만 끝나면 내가 교회 다니지요 그랬다는 겁니다. 그 둘로 되는 거죠. 정말로 교회 가겠다는 말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회개할 틈도 없이 그냥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좋은 일은 빨리 해야 됩니다. 미루다가는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어느 아가씨가 칸트를 사랑해서 아주 둘이 연애를 하는데 오랫동안 사귀면서도 이 칸트가 청혼을 하지 않는 겁니다. 보통 그렇잖아요. 남자가 먼저 청혼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처녀가 먼저 청혼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칸트가 생각 좀 해보겠다고 그리고 철학자답게 결혼에 대해서 분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 자기의 감정을 분석을 해보고 그리고 사랑과 결혼에 대해서 좋은 책들을 사다가 또 열심히 한번 읽어보고 결혼의 장단점이 무엇인가를 분석하고 한참 후에 아 결혼해도 되겠네 그런 생각이 나서 이제 처녀 집에 갔습니다. 갔더니 처녀의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왜 왔어? 그랬더니 아 따님이 저에게 청혼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받아들이기로 하고 결혼하기로 왔습니다. 딸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아버지 하는 이야기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 딸은 당신 기다리다가 지쳐서 이미 3년 전에 결혼했고 애가 둘이네. 그래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일은 빨리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회개라고 하는 것은 더 빨리 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꼭 기도생활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 없이는 신앙을 유지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도 기도입니다. 변화는 기도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은 성장해서 장성한 분량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16세기에 윌리엄 틴데일이라고 유명한 분이 계시죠. 라틴어 성경, 헬라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신 분입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영국 교회에서 특히 왕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영어로 번역을 하느냐, 성경의 거룩함을 해치다 그래가지고 헨리 8세가요 이 틴데일을 교수형으로 죽입니다. 처형되기 직전에 틴데일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왕들을 눈을 열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하고 순교했습니다. 그 후에 75년 만에 영국의 왕 제임스 1세에 의해서 영어로 성경이 번역됩니다. 킹 제임스 버전이 그래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가 순교하기 직전에 처형되기 직전에 하나님 앞에 이 나라의 왕들의 눈을 열어달라고 간절히 부르시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그런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기도는 열매를 맺습니다. 기도는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에 보면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꼭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세 가지입니다.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려면은 우리가 바르게 믿음생활을 해나가려면은 이 세 가지는 꼭 있어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 반대로 말해서 우리가 기뻐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않는다면은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힘써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가 있나요? 우리의 환경이 좋지 않은데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빌립보서를 기록한 바울을 보면은 그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아주 캄캄한 감옥에서 자유롭지 않은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내일 모레 죽을지 모르는 그런 환경 속에서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빌립보서를 보면은 왜 기뻐하는가 하면은 밖에 있는 그 교인들이 말씀을 듣고 믿음 생활 잘하고 그리고 교인들 안에 서로 참 교제를 나누는 그걸 보면서 내가 너무 기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환경은 좋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받은 구원을 인해서 우리가 받은 이 믿음 생활을 인해서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게 된 것, 구원받게 된 것, 하나님의 백성 된 것, 이것보다 더 좋은 게 뭐가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 가까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소리 내어 기도하든 마음속으로 기도하든 집에서 기도하든 교회에서 기도하든 어디에서 기도를 하든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가까이서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모든 환경 어떤 조건 가운데서도 그 말 아닙니까? 기쁠 때만 성공했을 때만이 아니고 그렇지 못할 때라도 감사하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 것이 없이 늘 불안해하고 늘 짜증내고 늘 우리가 불평하고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숙한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또 좋지 않은 일이 있으면 기도하고 또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고 이것이 바로 무슨 믿음입니까? 성숙한 장성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부탁하는 거죠. 바울이 영국의 순교자 브래드포드는 메리 여왕 앞에서 나를 놓아줘도 감사하고 태워 죽여도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리고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